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남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는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오니 주의 우리를 긍휼히 여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생을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오늘 주일 안예배 시간에 최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도입을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입이. 저는 도입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오늘 저녁 예배할 설교에 개요를 도입해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도입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천이 함께 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같이 가는 거구나. 이것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대지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단순히 창조자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가장 놀라운 행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이 행위는 그런 우리 인간 자신의 행위이기보다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또 용한 산 속에 들어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데리고 제가 어렸을 때 용한 권사님들한테 기도받게 한다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신앙 행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이 천지의 주권자를 우리가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도를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최상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기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가와 기도하지 않는가로 나타난 겁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최상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면 정말 그 믿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라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정말 큰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교제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삶을 누리는 방식과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그 풍요로운 삶,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곤고한 상황이어도 환난이어도 때때로 고독해도 때때로 무기력해도 너무 힘들어도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러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복된 놀라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미래가 너무 막막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늘아버지와 사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그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그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이미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로 들어가 보면 이 비유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보다 악역이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이 악역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든지 다 하겠죠. 뭐 악한 일도 다 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정말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더 첨가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 남아있어서 사람을 무시하면서도 양심에 찔릴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쪽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힘없는 과부입니다. 그 사람은 원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한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힘없고 약하디 약한 사회의 약자이죠. 무시당하기 좋을 위치였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무시하기 좋은 위치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다른 사람들도 무시했겠지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아무 힘이 없는 이 과부를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마음을 바꾸어서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재판장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언급이야말로 이 재판장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어떤 윤리적인 이유, 어떤 도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자꾸 청하니까 양심이 자꾸 청하니까 조금 찔리네. 이게 아닙니다. 자꾸 청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생겼는가 또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불의한 사람으로 이 사회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한번 내가 들어주게 되면 내가 좀 내 명예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좀 약간 의로운 구석이 있네. 이런 게 명예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청을 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나를 번거롭게 하니입니다. 여러분. 나를 번거롭게 하니. 어떤 윤리도 아닙니다. 무슨 재판정으로서의 소명의식이 뭐 조금 이렇게 발현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것으로서 어떤 이득, 명예를 위한 것, 또는 뭐 외적 평판이 올라간다는가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늘상 정말 극악무도하고 불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한 면도 있었네 뭐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기적인 이유이죠. 나를 번거롭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낮은 약자의 청을 들어서 한번 정말 정당한 판결을 한 거죠. 그런데 아주 이기적인 이유였습니다. 나를 번거롭게 아니. 자기 편하려고.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자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더 충격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자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극악무도한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를 위해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정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재판장처럼 불의한 재판장처럼 행하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극악무도한 자처럼 정말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극악무도한 재판장이,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재판장이 정말 무시해도 좋을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자, 그 약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기도응답하시는 것을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원한을 그냥 지켜보시겠는가? 아니다. 속히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이 정도 악한 사람이라면 그 도시의 소문이 다 나서 아마 옆에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찾아가 봐도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 뭐하러 찾아가? 찾아가지 말고 소용없어.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찾아갔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다 그 소문이 다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부는 이 악한 재판장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요? 들어줄 것이라는 소망도 없는데 아무 소망 없이 호소하러 갔을 겁니다. 온갖 무시를 받으면서 찾아갔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호소하느니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를 택하신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으냐. 너희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얼마나 귀가 쫑긋하고 듣습니까?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기꺼이 들으시고 그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재판장처럼 무시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어서 오라고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걸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놀라운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낙망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자녀로서 힘없이 무시당하는 자로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제에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마땅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것이 이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그랬죠. 불의한 재판 어떻게 왜 들어줬습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가 예,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휴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한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그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쉽게 낙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일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안 들으시네, 내 기도 안 들으시네 이게 낙심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구나.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한 것처럼 우리가 만일 쉽게 낙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무시해도 좋을 그런 약자의 호소를 들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입니다. 만일 섣불리 낙망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 취급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못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은 들어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택자들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라는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아, 내가 신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내가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을 그 믿음의 실천으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실천으로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묻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예수 곧 구원자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0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시편 찬송 뒤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성인에게서나 자신에게서나 다른 곳에서 구원이나 복을 찾는 이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답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원자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그렇지 않다면 참된 믿음으로 구주를 영접한 이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실천은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구원이나 복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말로는 아,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믿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말로는 자랑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행위로는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의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의 고백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은 하는데 실천으로는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신청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똑같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생활로는, 믿음의 실천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하신 분으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기도하지 않는 그 실천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보다 더 못하신 분이야 라고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기도하지 않은 믿음의 실천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그 복된 삶을 누려야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어떤 것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귀찮아서, 어떤 윤리적 통기도 없이 그냥 귀찮아서 이기적으로 무시해도 좋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만일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기에 그런 것이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못한 분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너 왜 기도하지 않는 거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의 태도와 방식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속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속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실 앞뒤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우린 전혀 모릅니다. 앞뒤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며 지금 응답하시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그 방식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택하신 자들의 그 호소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낙망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와 똑같은 게 나타나야 아 하나님께서 들으셨네. 이게 참 우리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미 신실하게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이미 돌보시고 이미 그걸 다 들으시고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실천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거기에 우리가 답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믿음의 실천으로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추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호소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겠는가? 교회는 마지막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있겠지요. 그래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불신앙은 더욱더 팽배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믿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이 소망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때를 가리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생활이 없다는 것 의미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가 점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이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온 세상이 서로 불신앙을 격려하듯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섞여 살면서 우리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행동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어울려서 가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재판장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로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박윤섭 목사님께 주석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가 세계적으로 타락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드물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는 자도 드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도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런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여지고 교회도 점점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자신 스스로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불신앙이 휩쓸려가는 시대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겁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귀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즐거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어줄 분이 안 계신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말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호소를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얼마든지 나는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런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믿음이 귀한 시대가 되어갑니다. 우리 스스로 더 경성하여 깨우쳐 믿음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귀한 복된 교제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 기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최상의 실천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신의 때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복되게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요.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패하였고 그러나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라 하시니 주여 주님께 나아가 즐거이 호소하는 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래야 이 복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자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때때로 너무 부족하여 우리가 믿음의 실천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신앙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여 주시사 이 귀한 믿음의 실천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냐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